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제가 태어나서 처음 와보는 교회인데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출석하던 바로 그 친근한 교회인 것만 같고 인사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친근합니다. 한 몸,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십자가의 표태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주님 또한 감사할 제목인 줄 믿습니다. 부족한 편교사가 섰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 전해야 될 이야기들 잘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오고 있습니다. 놀랄 일만 남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입실로 선포한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수용로 교회 고등부 2학년 11반 담임교사입니다. 저는 부장교사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평교사입니다. 평교사. 수용로 교회에 800명의 교사가 있는데 제 이름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막 무명의 평교사인데 저는 고등부 교사 저 40년을 작성했습니다. 2008년쯤에 저는 우리 고등부 2학년 아이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야들아 너희들이 있잖아. 이 다음에 커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애들이 고등학교 2학년 되면은 내가 너희 애들 담임하고 나서 이제 은퇴할 거라고 아이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드디어 아이들이 이제 결혼을 하기 시작했고 아이를 낳기 시작했고 그중 제일 큰 애가 올해 드디어 어린이집에 들어갔습니다. 꿈이 이루어질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죠? 예. 제가 담임하던 애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돼가지고 또 제가 담임하는 겁니다. 예.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설렙니다. 지금부터 제가 선포하는 말씀에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들이십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 자랑하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렇게 교사의 길을 걸어오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사역의 원리와 함께 제가 보았던 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교사로서 교회 학교를 섬기면서 깨닫게 된 깊은 진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보여준 대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사에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가르친 대로 아이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보여주신 그 뒷모습대로 아이들은 바뀝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이들이 영악해졌다고 해도 아이들은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이 희한하게 있잖아요. 아이들에게는 아직 세상에 때묻지 않은 맑은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가 하면은 사랑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진짜 가짜인지를 정확하게 판별해냅니다. 아, 이 선생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쉬워하는 건지 짧으면 2주, 길면 한 달 안에 정확하게 판별해냅니다. 무섭습니다. 거기 딱 판별되고 나면은 그 이후로는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는 정말 좀 무섭습니다. 정말 속일 수가 없어요. 주일학교가 힘든 시대입니다. 그죠? 코로나까지 터지고 코로나 때 어떻게 그다 보내셨습니까? 저희 교회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교회 세 번 폐쇄됐고요. 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저만 그랬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그 2% 부족한 그거 다들 공감하시지예?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내가 분명히 예배를 드렸는데 뭔가 2%가 아니고 20%가 아니고 200%가 부족해요. 예. 근데 교회가 열리고 본당에 와서 앉는 순간에 눈물이 쏟아지는데, 아, 역시 예배는 아날로그로 드려야 돼. 몸이 와가지고 이 예배당에 앉아있어야 그게 진짜 예배야. 정말 느꼈습니다. 주일학교가 패배의식을 가진 시대입니다. 많이 공감합니다. 이거 뭐 좀 좋은 프로그램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께서 저희에게 물려주신 위대한 유산들이 있습니다. 기도, 말씀, 예배인데 그것만 충분합니다. 그 안에 엄청난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한테 시간 주신다면은 기도에 대해서 한 시간, 말씀에 대해서 한 시간, 예배에 대해서 한 시간, 제가 그렇게 해도 그 이상도 제가 드릴 이야기들과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교사로서의 사역의 원리는 간단하게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로 품고, 말씀을 심고, 예배자로 세우자. 예, 기도로 다 품어내고 말씀을 심고 예배자로 세우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로 다 품어라. 기도로 품어라. 품으라는 것은 다 수용하라 그 말입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가 크다 보니까 예, 별별 아이들이 다 옵니다. 별 아이, 진짜 분노에 찬 아이들, 뭐 이혼 가정은 흔해 빠졌고 널렸고 예,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아이들, 동성애하는 아이들까지 제가 다 받아왔습니다. 그 아이들 다 품어내려면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기도 외에는 그 아이들을 다 품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 그래서 2008년부터 새벽기도 작정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아이들은 늘 그렇습니다. 내가 시험 잘 치면 우리 엄마 아빠 나 인정해줄까? 내가 좋은 대학 가면은 그제서야 우리 엄마 아빠 나를 좀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수용해줄까? 내 진가를 알아줄까? 아이들은 늘 인정받고 싶어하고 수용받고 싶어합니다. 한 번 여쭤볼게요.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 물론 이렇게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그 고통도 너무너무 큰 고통입니다. 한데 제가 정말로 체험한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은 거절입니다. 거절당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 주님과 다윗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일곱 마디 말 중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고통을 분명히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바세바 사건 이후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편 51편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걷어가지 마소서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것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거절이 왜 제일 큰 고통인가 하면요, 거절은 아주 심각한 부작용을 하나 났습니다. 아주 심각한 부작용인데, 그 2000년 처음에, 2000년도 초반에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저기 유영철이라고 저기 여자 살인범 그 청년 이름 들어보셨죠? 저는 그 청년 이름 이름 들리거나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납니다. 그 청년이 가난한 농촌 마을 출생인데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부모님으로부터, 형제로부터, 너만 안 태어났어도 우리 집안이 이렇게 가난하지 않고 이런 고생 안 할 텐데 괜히 저런 게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괜히 집안만 더 힘들게 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20세 되기 전에 전과 14범. 만약에 그 청년이 우리가 늘 하듯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어릴 때부터 그 찬양을 듣고 살았더라면은 과연 그렇게 그런 괴물이 됐을까요? 그 청년 그러다가 결혼해서 교도소 있을 때 이혼당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거절이죠. 엄청난 거절이죠. 그리고 이건 제가 어떤 분들로부터 전해드린 적인데 사실인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청년 검거하고 나서 최면으로 해가지고 한번 검사를 해보니까 어떤 기억이 드러나는가 하면은, 그 어머니가 그 청년을 갖다가 임신했을 때 낙태하려고 수술 때에 세 번을 누웠답니다. 그 태아가 그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수술 때 누워서 그 메스랑 그 수술 도구들이 착각 놓이는 소리, 그런 것들, 그게 뭡니까? 낙태라는 게. 나 너 낳기 싫어, 죽어버려, 없애서 버려, 그런 거잖아요. 거절입니다. 거절 때문에 그 청년이 결국은 2004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11개월간 20명을 살해를 했는데, 저는 그 청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저희 반에 항상 1월 달에 제가 이제 저희 반 아이들하고 이제 면담을 하는데, 저희 수영로 교회 옆에 해운대에 공고 있습니다. 학교 정말 좋습니다. 그 학교 애들은 예, 인사도 잘하고, 예, 담배도 안 피우고 있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인문계 갈 애들이 가는 학교에 해운대 공고. 그 학교는 대한민국에서 용접을 제일 잘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예. 그 해운대 공고 학생이 저희 반이 됐어요. 면담하다가 애가 전기 5등 한대요. 그 아무나 5등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전기 5등. 예. 우와, 아니, 전기 5등. 대박, 대박. 제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아버님 좋아하시지? 그러나 걔 얼굴이 싹 변하더니만은, 선생님, 저 솔직히 말해도 돼요? 하길래, 말해봐. 그러니까 걔가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참고로 저는 평생에 욕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 아이가 한 말 액면 그대로 한번 해볼게, 예. 예, 예, 예. 예. 선생님, 내 위담이 크고 나면은, 내 우리 아버지 그 새끼인데 죽여버릴 거야. 애가 그런 말을 해요. 자기 아버지인데. 왜? 이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공고 안 가고 인문계가 하기를 원하셨대요. 한데 걔는 용접이 배우고 싶대요. 용접이 너무 배우고 싶대요. 걔는 너무 배우고 싶어가지고 해운대 공고를 갔는데, 거기서 공고 갔다고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해주니까 집단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전기 5등 한 겁니다. 아무나 전기 5등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기 5등 받아가지고 성적표를 아버지한테 주니까 보고 휙 던지면서, 인문계도 못 간 놈을 새끼가 말이야, 뭐 전교 5등이라고, 그렇게 거절 하니까 그 아이의 마음속에 뭐가 치밀어 오르는가 하니까 분노, 거절에 대한 분노. 내가 이 다음에 크고 나면은 내가 힘이 있을 때 내 우리 아버지인데 저 새끼 내 죽여버리겠다고. 심각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양야 3학년 때 큰 은혜를 받고 마음에 잘 치유가 되어서 이제 대학부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승훈역에 출석합니다. 우리 서천하신 정필도 원로목사님께서 2011년 10월 달에 은퇴하셨는데, 은퇴하시기 한 3년 전에 관리집사님을 비밀리에 호출을 하셔가지고 부탁을 한 가지 하셨어요. 그 강대상 뒤에 기도하시는 작은 방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집사님 가가지고 쇠 파이프 굵은 놈을 갖다 구해 와가지고 이렇게 상중 하루 좀 박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일단 뭐 박아드렸어요. 용도가 뭔가 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 하루에 최소 4시간, 5시간은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은퇴를 앞두고 계시니까, 앉으시면 졸리시는 거예요, 피곤하시고. 그래서, 앉아서 기도할 때는 그 제일 밑에 봉 있죠, 예. 그 봉 잡고, 예, 주여!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도 잠이 올 때는 반무릎 해가지고 중간봉! 잡고 주여! 기도하시고, 그래도 잠이 올 때 일어서가지고, 예, 제일 위에 뻥 잡고 쫙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몇만 명의 성도들을 갖다가 다 품어내시려고 그렇게 생명 걸고 기도하셨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여러분, 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씀 한마디 안 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새어나와가지고 마치 포도 껍질 속에 포도 향기를 감출 수 없듯이 성도들이 알게 됐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도 이제는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나의 영적인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어내시기 위해서, 수용하시기 위해서 저렇게 생명 걸고 기도하시는구나. 저희 성도들은 그걸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참 저기 아내하고 자식 자랑하는 거는 바본데 아버지 자랑하는 거는 그거는 바보 아니잖아요. 예, 전 그래서 저는 좀 아버지 자랑 좀 하려고 합니다. 그지 저희 승로교회에, 예, 우리 정필도 원로 목사님, 우리 이교탄의 목사님 다 저희 아버지신데, 원로 목사님 2월 달에 우리 1월 달에 광주에 집회 가셨다가 말씀 전하러 집회 가셨다가 부산에 새벽 1시에 돌아오셨어요. 너무 좀 무리하셔가지고 몸져 누우셨어요. 몸져 누우셨는데 그게 그만 이제 급성 폐렴이 와가지고 동아대학병원에 한 달 정도 입원하시다가 주님 품으로 안기셨습니다. 근데 인공호흡기를 하셨거든요. 입하고 코에 인공호흡기를 하셨는데, 소천하시는 그날에 원로 목사님께서 나 좀 일으켜다오 라고 부탁을 하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입에 있는 요 저 호흡기를 좀 빼달라고 하셨더니만은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신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지난 과거에 살아온 것보다 10배 이상 열매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더 놀라운 열매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령의 종이 되어서 더 놀라운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또 우리 식구들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열매 맺고 그대로 쓰임받는 나와 함께 일하는 주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편안하게 주무시다가 결국 오후 3월 21일 오후 4시 21분에 심정지가 왔고 의사분들께서 오셔서 4시 34분에 사망선교를 하심으로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던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렇게 소천하시기 일보 직전에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문구, 요거는 저희 우리 교우들이 다 외웁니다. 예. 그리고 앞에서 하신 말씀,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내가 좀 더 힘을 내야지. 그렇게 기도를 품으시는 큰 본을 저희가 받습니다. 바톤을 이어받고 부임하신 우리 이기원 담임 목사님. 예. 새벽기도 3시 40분에 놓으십니다. 월요일 새벽은 더 일찍 놓으시고, 목회자의 영성은 월요일 새벽으로 증명된다 말씀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2011년에 부임하셨는데 2015년 7월 달에 한 주간 좀 사라지셨어요. 거기 왜 사라지셨는가 하니까 호주에서 그 건축을 하시다가 오셨는데 거기다 완공이 돼가지고 헌당 예배 인도하시러 한 주 동안 잠깐 호주 가신 거예요.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 너무 사랑해서 또 어떤 말씀을 전하시나 홈페이지 찾아갔죠. 또 있더라고요. 제가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그거 듣다가 제가 눈물 흘리는 게 뭔가 하니까 그 호주 시드니 세순교회 친정 같은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목회를 하면서 송인호 교회에서 이건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나는 죽음을 늘 생각하면서 목회를 한다고. 왜냐하니까 몇만 명을 목양하는 목회 사역이 끝도 없이 밀려오는데 내가 이거 이러다가 죽을 수가 있겠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땀과 눈물이 필요했다면 이제 우리 시대에는 피가 필요하구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흥로 교우들에게는 차마 그 말씀 못 하시고 친정 갔던 호주 시드니 세순교회 가가지고 그 성도님들께 그 말씀 풀어내시는데 제가 그 설교 있잖아요. 제가 고음 녹음기로 녹음해가지고 지금 한 100번 넘게 들었습니다. 진짜.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기도로 우리를 품어내시기 위해서 원로 목사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 그 기도. 그리고 저희 숙녀계 그 유년부가 있습니다. 유년부는 1, 2학년, 초등부는 3, 4학년, 소년부는 5, 6학년 이렇게 나눠져 있고 층이 다 달라요. 교육관에 유년부에 있었던 일인데 2학년 딸내미 하나가 1학년 때는 아침에 교회 안 가려고 엄마하고 그렇게 싸움을 하다가 2학년 되니까 어느 날부터 갑자기 지가 주일날 아침에 일 나가지고 지가 씻고 지가 머리 묶고 지가 옷 입고 총알처럼 교회 뛰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신기해가지고 이 뭐냐 이거 보니까 대학 청년부에서 BTS를 닮은 꽃미남 청년 교사가 부임을 한 거예요. 엄마가 진짜 딸내미 키워봤자 벌써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한데 걔가 있잖아요. 아침마다 주일날 아침마다 뛰어가는 거 보니까 좀 신기하더랍니다. 그래서 한날에 미행을 했대요. 미행을. 그죠? 후드티 진짜 모자 뒤집어 쓰고 미행을 살려가지고 유년부 예배실로 일단 들어가는 걸 갖다가 가지고 보면서 자 과연 담임 교사가 누군가 보니까 우와 진짜 송중기를 닮은 BTS를 닮은 진짜 조각 같은 얼굴에 그죠? 대학부 청년 담임 선생님이 노는 것이 아니고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가 노더랍니다.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예배실 입구에서 가를 안고 뭐라 기도를 한참 하고 나서 들이보내더랍니다. 그 기도가 나중에 뭔지 알아보니까 주님 오늘도 그래 누구누구가 교회에 왔네요. 세상에 이렇게 머리도 예쁘게 묶고 리본도 예쁘게 하고 옷도 예쁘게 왔고 또 성경책도 잘 들고 왔네요. 우리 누구누구가 제일 큰 은혜 받게 해주시고 주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 기도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애가 있잖아요. 그 선생님 품속에서 받는 그 기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어머니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래요. 내가 언제 저렇게 순수하게 자아를 안아준 적이 언제였지? 니 빨리 학원 안 가나? 어? 피아노학원 갔나? 뭐 미술학원 갔나? 맨날 야이 왼수야 싸웠지. 저렇게 안아준 적이 언제였던가 문득 생각이 나더라.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 그 아이가 그렇게 주일날 아침마다 이제 달리 갔던 거예요. 그게 유년부의 전통이 돼가지고 예. 1, 2학년 졸업해가지고 초등부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진풍경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초등부 올라갔던 애들이 저거 예배실 안 가고 다 내려와가지고 작년에 저거 담임선생님 다 불러내가지고 그 품에 안겨가지고 있잖아요. 예. 기도 받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유년부의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아이들이 선생님의 품 안에서 그 느끼는 그 수용, 그 받아들여짐, 그 사랑, 예. 거기에 아이들이 그 마음에 녹아내리고 정말 그 사랑의 궤로 달려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 저도 체험한 건데요. 이렇게 생명을 품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신비한 선물 하나 주십니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이거. 그죠? 예,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잖아요. 예. 생명을 품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신기한 선물을 다 주십니다. 전부 다 주세요. 예, 생명을 품고 기도만 하면은 그게 뭔가 하니까 저는 그걸 갖다가 직관력, 통찰력이라고 보는데 영어로 intuition이라고 해가지고 예, 예. 교회 오는데 딱 보면은 스캔을 쭉 해보면은 가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쭉 보이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제가 존경하는 저에게 어떤 권사님 주무시다가 새벽 2시에 대학교 1학년 딸아가 안방문을 벌컥 열면서 엄마! 하면서 엉엉 울더랍니다. 자다가 놀래가지고, 그래, 소영아, 왜? 하고 벌떡 일어나서 앉았는데, 권사님이 뻥 찐 겁니다. 왜냐하니까, 애 지금 싱가포르 가 있는데, 권사님은 분명히 들었대요. 분명히 생생하게 들었대요. 애가 울면서 안방문 여는 거 들었대요, 분명히. 그래가지고, 이 뭐야, 이거? 꿈꿨나? 싶어가지고, 이 뭐야? 싶어가지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딱 잠이 안 와. 뒤척뒤척 하다가, 그, 부근지사님 주무시고, 거실에 나와가지고, 항상 그, 이제, 쪼개나 상위에 스탠드하고 성경책 있잖아요. 예, 그거 이제 스탠드 켜놓고, 성경에 시편을 열어놓고, 쭉 읽다가, 또 찬송도 부르다가, 또 잠깐 졸다가, 또 기도하다가, 주님, 야가 뭐, 무슨 일이 있나요? 쭉, 그래, 쭉 하다가, 2시부터 있잖아요. 3시, 4시, 5시쯤 돼가지고, 시편 139편 9절하고 10절을 지나갔대요. 그게 뭔가 하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그 9절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졸음이 그렇게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성경책 덮고 들어가서 주무셨어요. 그날 새벽에도 못 나왔죠. 예. 그리고 7월 달에 그 싱가포르 유학 갔던 그 이제 딸내미가 이제 방학을 들어왔는데 참고로 싱가포르는 3학기입니다. 석달하고 한 달 방학, 석달하고 한 달 방학 그렇게 3학기예요 싱가포르는. 7달 돼서 애가 들어가가지고 엄마하고 이제 스타벅스 가가지고 막 이제 수다 떨면서 막 얘기하다가 그 딸내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막 무슨 얘기하다가 엄마 있잖아 3월달에 내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다. 그 뭔가 하니까 아침부터 몸살 기운이 있었대요. 근데 낮에 뭐 바쁘다 보니까 약 사 먹을 시간도 없고 해가지고 막 그냥 음물증 하다가 그냥만 막 저녁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 몸살 밤에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밤 되니까 몸살이 오는데 막 죽을 것 같더랍니다. 또 룸메이트는 예, 끙끙 안면이 시끄럽다고 또 뭐 예, 핀잔 주지에 막 그러다가 10시부터 아프기 시작하는데 10시, 11시, 12시, 예, 1시 지나고 2시쯤 지나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끙끙대면은 룸메이트가 시끄럽다고 자꾸 핀잔을 주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새벽 2시에 엄마가 너무 보고 싶더래요. 그냥 막 입을 막 뒤집어 쓰고 엄마 하면서 울었대요. 그냥 막 울었대요.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그냥 아빠는 안 보고 싶고 엄마가 보고 싶어서 뭐 엄마 부르면서 막 울었대요. 울다가 또 잠깐 잤다가 몸이 아픈데 잠이 옵니까? 울다가 또 졸다가 막 그러다가 엄마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새벽에 5시 되니까 엄마 식은 땀이 비 오듯이 나더니만은 몸이 개운해지는 거야. 하나도 안 아파. 그래가지고 있잖아. 나 그날 꿀잠 잤어. 이라는 거예요. 엄마 너무 신기하지?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 예.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권사님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래요. 자, 보세요. 바다 끝에, 한국에서 바다 건너잖아요, 싱가포르. 바다 건너에 아파서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한국의 잠자는 엄마의 귀에 들리고 영문도 모르고 기도하는 한국에 있는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바다 건너에 있는 우리 딸내미 아픈 몸이 낫는 겁니다. 그게 우연일까요? 그게 절대 우연 아닙니다. 예, 그게 바로 생명을 품고 기도하는 그 예, 우리 권사님이 항상 기도하시거든요. 하니까 그렇게 주무시다가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귀에 생생하게 들린 거예요. 예, 예, 그렇게 기도로 아이들을 다 품어내면은 아이들은 예, 제가 정말 느끼기로 반복회의 80%는 예, 오른 아이들 수영만 잘해줘도 아따 그놈 잘생겼네, 아이고 누구 집 아들이고, 아이고 이쁘네, 예, 잘 수영만 해줘도 있잖아요. 반복회의 80%는 일단 먹고 들어갑니다. 수영 받아들여주는 거. 길 가다 고등학교 애들 담배 피는 거 보시죠. 그 보시면 오늘부터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애들 담배 피면 그 필터 빨아야 되면은 이게 볼이 홀쭉하도록 그 담배 빨고 후 하잖아요. 그게 뭔가 하니까요. 그 아이들은 담배 필터를 빠는 게 아니고 오늘부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아이들은 어머니의 젖을 빠는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정받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해서, 예, 존경받지 못해서, 수용받지 못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담배 필터를 그렇게 볼이 홀쭉이 지도록 빨아대는 겁니다. 전 그래서 길 가다가 담배 피는 아이들 보면은 불쌍해요. 그냥 눈물이 나요, 그냥. 그냥 눈물이 나요. 그게 바로 나는 사랑받고 싶어요. 수용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나도 잘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나 좀 알아주세요. 그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말씀을 심으라 합니다. 말씀을 심으라.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아이들하고의 그 관계를 통해서, 관계라는 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아이들 버전으로 관계라는 게 뭔가 하니까요. 예. 저 사람이 나하고 뭔 상관인데 그겁니다. 관계. 저 사람이 나하고 뭔 상관 있는 사람인데, 아,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분,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 나를 알아주시는 분, 그 관계의 길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갑니다. 말씀을 꽂아 넣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사용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아침에 말씀 문자 보내는 겁니다. 혹시 준비되셨으면은 영상 저기 한번 좀 띄워주셨으면은 예, 좋겠는데 요거 카톡입니다. 예, 카톡인데 이거 제가 오늘 아침에 보낸 카톡입니다. 저는 위에 말씀 한 절, 그 밑에 저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말씀을 짧게 요약하는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셔서 예, 이렇게 제가 매일 아침마다 보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그 밑에 예, 메시지 짧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하신 그 상황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초라하게 만드시면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그냥 초라한 상태 그대로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그 상황이 최선임을 믿고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일상을 살아내고 버티는 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이런 말씀 문자를 제가 2008년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보냈습니다. 15년 동안. 2008년에 담임했던 그 아이들이 나이가 32살, 3살이 된 지금도 지금 그 문자를 다 받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이 문자 보낼 때는 한 달에 문자 비용 15만 원 나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카톡을 만들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니까 이 카톡은 정말 좋은 게 지금 보내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꽂힙니다, 지금. 예. 돈 안 들어요. 예.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또 게다가 군대 간 애들 못 보냈거든요. 이제는 군대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다 풀었잖아요. 군대 간 애들도 다 받아봅니다. 예. 여기에 제가 왜 말씀에 꽂혔는가 하니까 제가 한 말씀에 꽂힌 겁니다. 저는 창세기 12장 2절. 너는 복이 될지라. 저는 그 말씀에 꽂혔어요. 해서 저는 제 평생의 목적이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제일 큰 복을 받는 게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 다음 공동체 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저를 통해서 제일 큰 복을 받는 게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 믿음의 영웅들은 전부 다 예외 없이 한 말씀에 꽂힌 사람들입니다. 한 말씀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조국교회의 우리 항정진 목사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그 말씀에 꽂히셨어요. 우리 조영규 목사님 뭡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한 말씀. 마틴 루터.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 웨슬리는 뭡니까? 스가랴 3장 2절에서 3절. 걸린 나무 토막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유명한 어거스틴. 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말씀에 그 한 말씀에 꽂혔습니다. 저희 정필도 원로 목사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희 이건단 목사님은 예, 마태복음 6:33. 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가만히 보니까 예,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영웅들은 한 말씀에 꽂혔어요. 제가 그래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본인 문자를 한번 세어보니까 5,470통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주님 다 필요 없고 여기서 한 말씀만 꽂히게 해달라고, 하나만 꽂히면 된다. 5,400개 중에서 하나는 안 꽂히겠습니까? 그 하나만 꽂히면 예, 아이들이 변화되는데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생생한 가정인데 저희 그 승로교회는 다섯 개 반이 하나의 팀입니다. 해서 제일 앞에 그 이제 교사가 마을장이자 팀장입니다. 저희 마을에 저희 팀에 저 권사님께서 제가 애들한테 아침마다 문자 보내가지고 재미 보는 걸 보시고 카피하셨어요. 따라하셨어요. 따라하셔가지고 그분도 말씀 문자 보냈는데 뭐 반아이들, 뭐 친척들, 뭐 아내분들 다 보냈어요. 근데 그분은 막 말씀 구절만 그냥 순수하게 성경 말씀만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보내다가 어느 날 이제 새벽에 1시에 집안일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와가지고 아 내일 아침에 몇 문자 보내야 되니까 찍어놓고 자야지 하고 쭉 찍어놓고 안 보내고 전송 안 누르고 닫아놓고 그냥 주무셔야 되는데 스마트폰 선생님 사용하시다 보니까 막 전송을 눌러뻔네요. 하는 사이에 문자 다 날아간 겁니다. 그 원래 새벽에 그 오는 전화하고 문자 좋은 거 아니죠? 그죠? 어디 뭐 큰일 났다 그런 거잖아요. 예.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예, 친척들 전화가 와가지고 언니는 말이야 무슨 새벽에 1시 반에 성경 말씀 구절을 보내고 버리지 마라. 선생님 예? 새벽에 저 좀 자야 되거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그냥 아침에 문자 보내시면 안 될까요? 예, 클레임이 엄청나게 내려왔어요. 아, 해가지고 막 넘어갔어요. 근데 한 달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벌어지는데 뭔가 하니까 그 권사님 반에 그 영도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 딸님이가 저금하고 대판 싸운 거예요. 중간고사 벼렸다고. 엄마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네 이성적 가지고 대학 가겠나? 이 라인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오우. 근데 보통 그 정도 말 들으면 무슨 하든 있잖아요. 가출 정도 하고 마는데 여학생들은 좀 강해요 진짜. 강해요. 나가 죽으라고. 근데 우리 엄마 손들이 내가 나가 죽어주지. 나간 겁니다. 영도에 사니까 영도에 태종대 아시지에. 태종대 자살바위 아시지에. 거기서 지금까지 떨어져 죽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거기는 밤에 가면요. 죽음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거기는 굉장히 무서워요. 제가 왜 그걸 아는가 하니까 제가 의무경찰 복무할 때 제가 밤에 거기 있어 봤다니까요. 제가. 그 저기 군인 머리 있잖아요. 구린 머리에 스포츠 머리 있잖아요. 머리 쭉 뺏어는 감 경험을 보셨습니까? 진짜 밤에 거기 가면 예, 구린 머리에 스포츠 머리가 쭉 뺏어는데 자꾸 뒤에 누가 있는 것 같고 있잖아요. 무서워 진짜 무서워요. 걔가 그 딸내미가 거기 올라가서 있잖아요. 딱 서가지고 그래 내보고 죽어라 그랬지? 그래 한번 죽어볼게. 우리 엄마 나 앞에 한 잘 살아봐라. 하나 둘 애가 막 점프한 겁니다. 그 저기 태종대는 예 거기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점프하면은 풍덩 익사하는 게 아니고 머리 깨져 다 죽습니다. 거기는 기암절벽이라서 포인트 잘못 잡으면은 예 잘못 떨어지면은 생존 확률이 0.001% 못 살아요 못 살아. 예 익사하는 게 아니고 머리 깨져 다 죽는다니까요. 걔가 하나 둘 하는데 갑자기 안에서 뭐가 핸드폰 진동이 한 거예요. 아, 놀래가지고 있잖아요. 아, 지금 뭐야 싶어가지고 딱 내려가지고 핸드폰 보니까 어떤 게 있었는가 하니까 21글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사야 43장 2절. 그 권사님 잘못 보낸 문자 새벽 1시 반에. 그거예요, 그거, 그거. 자, 보세요. 자, 만약에 걔가 점프해가지고 쭉 낙하하고 있을 때 문자가 올 수도 있고, 쾅 떨어져가지고, 그죠? 그때도 문자가 올 수도 있고, 또 어디서 뛰어내릴까 막 찾아올 때 그때 문자를 받았더라면 걔가 보고, 또 이거 우리 엄마 또 우리, 어? 우리 샘 찔러가지고 또 이런 문자 보내게 한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걔가 희한하게 하나 둘 할 때 보통 보면 문자 보내면은 열통 보내면은 한꺼번에 안 들어가고 0.1초 사이로 1, 2, 3, 4 들어가잖아요. 그죠? 걔가 그렇게 하나 둘 할 때 문자가 오는 하나 또 1번, 2번, 3번 그 정확한 그 타이밍, 그죠? 그 정확한 타이밍에 꽂힌 거예요. 걔가 그거를 보는데, 아,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를 낳아준 우리 엄마도 내보고 나가 죽으라고 이랬는데 지금 이런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분이 계시네. 예, 그 말에 그 아이의 영혼이 관통된 거예요. 이거 이사야 43장 2절을 그 찾아보면요, 엄청 긴 구절이거든요. 예, 60글자가 넘어가요. 여기 왜 21글자를 보냈는가 하니까 그때 40글자 이하로 보내면 문자 한 통이 20원. 예. 만 글자가 넘어간 문자 한 통에 그때 MMS 50원 했어요. 이 권사님이 문자 비용 아끼려고, 그죠? 잘라 먹고 21글자만 보낸 거예요. 그죠? 그 21글자의 그 성경 말씀이 그 아이를 관통해가지고 애가 뛰어내리려는 마음이 싹 사라지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자네는 엄마 두드려 끼어가지고 한 판 또 대판 더 싸우고, 예. 걔가 고3 졸업할 때 나는 청소년을 살리는 판사가 되겠다고 해가지고 로스쿨로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소식은 잘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권사님이 잘못 보낸 문자를 통해서도 한 사람의 인생을 갖다가 다 바꾸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걔가 떨어져가지고 발견돼가지고 중상을 입었다. 그러면은 그 병원비, 간병비, 시간, 물질, 그 얼마나 많은 그 자원들이 다 들어가겠습니까? 한데 하나님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딴 거 필요 없고 20원짜리 문자 한 통, 21글자로 한 사람의 인생을 갖다가 뒤바꾼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전능하시고 우리의 실수도 다 사용하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저희 고등부 교사, 그 제사반에 있었던 얘기인데, 그 여학생 하나가 어머니가 이혼하셨어요. 애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이제 생계를 하기 위해서 그 업소를 나가셨어요. 예, 업소를 나가셨는데, 그 업소에서 그, 저기, 그, 삼촌을 사귀셨어요. 삼촌 알죠? 삼촌. 그죠? 이거는 친삼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죠? 예. 알아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너무 힘드시니까,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술도 한잔하고, 그러다가, 집에까지 와가지고, 함께 술도 먹고 가고, 밥도 먹고 가고, 그러다가, 그 여학생은 그 삼촌들이라는 사람이 집에 오는 게 싫어가지고, 엄마 나 저 사람 싫다, 좀 오지 말게 해라 막 그랬는데, 그래도 너무 힘드시니까 어느 날 와가지고 함께 이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안방에서 자는 거예요. 예, 그 아이가 밤에 잠 한숨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려고 교복 입고 안방문을 내려왔는데 애가 쾅 쇼크를 받은 겁니다. 그게 아침에 이렇게 사람이 그 침대에서 나간 자리 보면 이렇게 이불이 채껴져 있고 베개가 삐뚤어져 있고 그 모습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걔가, 저거 우리 아빠 베개인데, 저거 우리 아빠 이불인데, 저 황금색 이불 저거. 아이들한테,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부모는 우주입니다, 우주. 애들도 이렇게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 아빠 냄새, 우리 엄마 냄새, 그 다 기억해요. 그랬는데 우리 아빠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이불을 덮고 하룻밤 자고 왔다는 게 걔한테는 그게 엄청난 상처인 겁니다. 목사님께서, 고등부 목사님께서 제자반 하다가 그 아이의 그 상처를 알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잘해주셨답니다. 굉장히 잘해주셨대, 예. 근데 그 학생이 목사님이 내한테 왜 이래 잘해주나 의문스러워 하다가 그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아, 내 그 과거 때문에 그걸 알고 목사님이 나를 불쌍해서 잘해주시는구나. 그걸 알고 나서 어느 날 주일날 와가지고 목사님 나 좀 봅시다 해가지고 걔가 눈 똑바로 뜨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 당신이 뭔데 내 위로한다고 진짜 그따위로 하는데 나는 진짜 이런 거지 같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저런 거지 같은 부모 만나가지고 내가 내 인생 생각하면 비참해 죽겠는데 내 좀 동정하지 말라고 목사 당신이 뭐 하는 건데 고맙긴 고마운데 애 속에서 맹독이 나오는 거예요. 맹독이. 예. 자,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그 여학생이 앞에 있다면 어떤 말로 위로를 하시겠습니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위로할 방법이 없더래요. 생각도 안 나고 위로할 방법이 하나도 없더래요. 목양의 한계를 느끼셨다요. 그러시다가 딱 한 가지 찾은 게 통한 게 있더랍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거칠고 투박한 순수 복음, 순수 복음이 통하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아이가 그 순수 복음을 곰곰이 듣다가 그 복음에 관통이 된 거예요. 그 아이가 그래서 생각이 바뀌는 게 걔는 늘 피해자인 줄 알았대요. 거지 같은 부모 만난 내 인생은 피해자. 맞잖아요? 한데 복음을 듣다 보니까 아이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내가 피해자가 아니었네. 내가 가해자였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아, 그러면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네. 내가 침 뱉었네. 내가 예수님 팔아먹었네. 내가 예수님 뺨 때렸네.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으니까 내가 가해자네.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아이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 내가 가해자였구나. 아이가 그 복음을,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들으면서 아이가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 부활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 아이의 영혼을 갖다가 관통해버린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집에 오니까 엄마가 달리 보이더래요. 엄마가 저기 이제 동굴 속에 숨어서 울고 있는 3살짜리 여자아이로 보이더래요. 아, 내가 우리 엄마 미워했는데 우리 엄마도 어릴 때부터 아픔이 있었구나. 엄마는 무용을 하고 싶었는데 할머니가 돈이 없었고 그래서 엄들을 못 보냈고 그래서 할머니하고 사이가 벌어진 거고 그러다가 또 결혼을 해가지고 이혼을 한 거고, 아, 내가 그런 엄마를 내가 이해하지 못했고 내가 품어주지 못했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엄마를 더 불쌍하게 여기게 되고 그 아이가 회복이 된 겁니다. 예, 그 아이를 변화시킨 게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하지에 저희 숙인의 고등부에 있었던 큰 사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올여름에 한번 꼭 해보세요. 저희가 2016년 2월 달에 저희들은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두 번 하거든요. 2016년 2월 달에 경주 교원 드림센터에 저희가 겨울 수련회로 450명 올라갔어요. 2박 3일 하는데 마지막 날 집회 때 밤에 저희들 샘들 다 올라갔거든요. 와, 장관이 벌어진 겁니다. 예, 진짜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예, 애들이 떼굴떼굴 구르고 회개하고 울고 방울이 터지고 있잖아요. 예.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와, 지켜보는 샘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격에 감격에 눈물이 있잖아요. 예. 예. 그렇게 이제 저녁 집회가 다 끝나고 12시 반인가 1시쯤 돼가지고 이제 고등부 목사님께서, 아, 여러분 이제 다 이루었다 해가지고, 자, 이제 우리 450명 자 손잡고 삥들어 서세요 해가지고 삥들어 서가지고, 이 중에서 오늘 밤에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생각되는 친구들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보세요. 우리가 안수기도 해줄게요.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들 교사들 생각은, 예, 아, 이거 10명 넘으면 많이 나온 거다. 이거는 이거 이미 벌써 이제 이긴 게임이다 싶었는데 450명 중에서 몇 명이 나온가 하니까 250명이 나온 거예요. 250명. 저희들이 그걸 보고 있잖아요. 예. 모든 선생님들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퍼즐을 앉아가지고 한 30분을 울었습니다. 와, 큰일 났다 이거. 돈 4천만 원 들여가지고 왔는데 이 뭐냐 이거. 저희들이 다 쏘갔어요. 애들도 쏘갔어요. 그 음향, 그 분위기, 드럼 치고 그지 앞뒤로 오니까 따라서 울고 그 분위기에 압도돼가지고 나도 막 엉엉 울고 나도 그냥 얼떨결에 회개기도 하고 막 그렇게 나도 울고 불고 눈물 콧물 다 흘렸는데 조용해지고, 에? 내가 정작 뒤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더라 그겁니다. 애들도 쏟고 우리도 쏟았어요. 그때 수련회 돌아와가지고 우리 고등부 목사님께서 안되겠다 이거 저기 있죠? 다시 기본으로 처음부터 다시 하자 이거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한 게 뭔가 하니까, 예, 요거 해보시면 대박입니다. 구원 상담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너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그거부터 해가지고 전도 폭발해서 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 있죠. 복음을, 예, 모든 샘들이 다 올라가가지고 수련회 첫날 밤에 애들 1대1로 해가지고 구원 상담을 하는 겁니다. 너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네, 갈 수 있어요. 근거가 뭐야 그러면은, 저는요 매일 아침에 큐티를 하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다른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엄마를 잘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근거가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한번 선생님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만약에 그러면 한 달 동안 큐티 못 하면은, 하면 애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뭐 천국 못 가겠죠? 예. 구원의 근거가 제 각각이에요. 다 선행이에요, 선행. 그래서 저희가 다시 했어요. 자, 잘 들어라.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너의 구원의 근거다.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예, 매 수련회 때마다 올라가가지고 한 겁니다. 첫째 날 저녁에 그걸 하고 나서 있잖아요. 예. 그 다음 날 집회가 벌어지니까 정말 차원이 다른 집회가 벌어지는데 아이들이, 아, 내 구원의 근거가 믿음이구나.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은 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아이들 있잖아요. 예. 집회 자체가 달라지고 그 이후로 제 수능회 고등부는 그 구원 상담 이후와 비포와 애프터가 나눠집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수련회 가가지고 그 분위기에 아이들이 울고 떼굴떼굴 구름을 했냐, 하나님 만난 것 같지? 아니에요. 애들도 속고 저들도 다 속았어요. 저희들이 복음부터 다시 시작하니까 복음의 그 기초를 단단히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집회하니까 정말로 성령이 불이 붙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이들이 그 후로 내려와서 예배가 차원이 달라져요. 이거는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아무리 어려도, 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매 수련회 두 번이니까 고등학교 3년 동안 여섯 번의 구원 상담하는데, 예, 이거는 매일매일 점검을 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신고 그 말씀이 그 아이를 갖다가 바꾸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예배자로 세우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예배에서 꽃이 핍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오늘 저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찾는다라는 게 의미가 진짜 뭔가 하니까요. 애 잃어버린 부모가 애를 찾는다한테 바로 그 찾는답니다. 저기 대구의 개구리 소년 아시지? 예, 대구의 개구리 소년들. 예, 그 집 주변에 그 다섯 명 초등학생들이 개구리 잡으러 나갔다가 집 주변에서 실종돼가지고 11년 만에 유골로 발견이 됐어요. 한데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그 아이들을 찾았는가 하니까, 11년 동안 애 사진을 들고 가가지고 몽타주 그리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아저씨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10년 전 사진인데 요거 사진을 근거로 해가지고 10년 후라면은 어떻게 컸을까를 상상해가지고 좀 몽타주 좀 그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상상 몽타주를 그려가지고 그 전단에 갔다가 몇백만 장을 인쇄해가지고 전국에 뿌리면서 다니고 면서 찾은, 바로 그 찾는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예요. 예배자. 예. 그때 그 일을 계기로 했지 않습니까? 아예 국가기관에 동원돼가지고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졌는데 경찰청에서 그걸 알고 나서 지금,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폴리 스케치라고 아예 경찰청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어떤 사진 원 데이터를 입력해가지고 10년 엔터 하면은 컴퓨터가 계산을 해가지고 10년 후의 모습을 몽타주로 그대로 출력해내요. 국가기관이 아예 그런 프로그램 하나 만들겠는데 그 계기가 바로 그 대구 그 소년들 실종된 그 부모님들의 마음. 아니야, 우리 애들은 안 죽었어. 지금도 찾고 계시대. 지금도 우리 애는 안 죽었다고. 그렇게 부모가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자를 찾고 찾으십니다. 저는 무신론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다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다만 그 예배의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그 대상이 돈인가, 명예인가, 권력인가, 행복인가, 대학인가, 자식인가, 그게 다를 뿐이고, 가수들의 콘서트 있지에 그거 다 예배 프레임입니다. 유럽의 그 축구 있지요. 유럽의 축구는 거의 종교입니다. 종교. 그거는 예배입니다. 예배. 예. 그리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 모두가 다 예배를 향해서 무엇인가 한 가지를 예배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한데, 자, 이거 어느 주일학교 학생이 그립니다.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자, 주일이었다, 교회 갔다, 권사님이신 우리 어머니는 오늘도 졸았다, 목사님의 설교는 늘 지루했다. 이건 누굴까요? 이 누군가 하면은 저 북한의 김일성입니다. 예. 그 어머니 강반석 권사님이셨고 칠곡교회 출석하셨죠. 예. 주일학교가 놓친 한 사람의 아이입니다. 예. 예배가 놓친 한 사람의 아이입니다. 만약에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은 그 3대가 이렇게 세계를 힘들게 하진 않았을 텐데, 참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고등부 목사님이 저희 우리 교사회 할 때 했던 간증인데 이런 말씀 하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공고 다닐 때 주일이었다. 청각 장애인이신 아버지를 놔두고 엄마가 다른 남자에게로 간 날, 갈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 갔다. 교회 가니까 그 어딘가 하니까 대구의 덕막교회 그 담임 선생님 김후자 권사님이라고 우리 현우 왔나 이러면서 안고 기도해 주셨대요. 그 권사님의 품 안에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났고 일주일 뒤에 벌어진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불의 종이 되셨습니다. 이기원 담임 목사님께서 인정하시는 불의 종. 예, 정말로 불의 종이 되셨고, 그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구원 상담 그거 만들어내셨어요. 예. 그래서, 참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정말 신기한 거는, 예, 아이들이 이런 집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요? 제가 정말로 놀라고 놀란 게 한 가지는 뭔가 하니까, 예, 아이들은 성령 충만한 선생님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선생님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한다. 제 차 옛날에 타던 차가 스타렉스 구인성이었거든요. 제 차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아이에게 해줄까요? 예. 그 아이는 있지 않습니까? 제 차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수련회 마치고 나서 제가 그 아이 태우고 해운대 신도시 집에 바래다 주다가 제가 운전하면서 걔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얼굴도 못생겼고 공부도 못하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싫어해요. 한데 저 이렇게 말했어요. 야야, 하나님은 네 행위를 안 보시고 네 존재를 보신다. 너 예수 믿지? 하나님 자녀지? 딸이지? 딸은 안 변하잖아. 하나님은 네 행위를 보는 게 아니야. 네 존재를 보는 거야. 제가 그 얘기해 준 게 기억나요. 걔 말이 그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걔는 하나님을 만났대요, 진짜. 예. 그래서 그 아이의 성지는 뭔가 하니까, 예. 우리 수흥교회 교회당도 아니고 예배당도 아니고, 예. 우리 선생님 차, 그 스타렉스 구인선 그 두 번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지한다는 지 인생의 터닝포인트,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자기만의 성지예요, 성지.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성령 충만한 선생님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저희 요즘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신기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아마 울산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애들 있잖아요. 학교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애들 학교에서. 지금 부산만 해도 부산에 120개 고등학교에서 지금 60개의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학교 기도 모임 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깐 주춤거렸는데 지금 또 새로 또 리스타트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기도 모임 하면서 저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한다니까요. 모르긴 몰라도 울산에도 이거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저희들이 더 웨이브라고 집회할 때 전국에서 오는데 물어보니까 인천에서도 오고 있잖아요. 인천에서도 하고 있어서 울산에도 오고 다 옵니다. 대구에서도 하고 다 옵니다. 학교 기도 모임 하던 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학교 기도 모임 할 때 학교 기도장이 있거든요. 기도장 리더가 인도해가지고 기도 모임 하는데 뭐 10명 한 10명 모입니다. 부산에 공립 고등학교인데, 거기서 이제 학교 기도 모임 하는데 한 15명 모였대요. 그래가지고 기도 모임을 수요일마다 하는데, 그렇게 쭉 하다가 몇 달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밥 먹으려고 식판 들고 서 있는데 그 일진 하나가 와가지고 똑똑똑, 그 기도장 이름이 정욱이거든요. 어이 정욱이, 니 요새 아들 모아놓고 학교에서 뭐 기도한다며? 예배한다며? 여기가 교회가. 기도는 교회 가서 해라. 예배는 교회 가서 해라. 니가 가라 하와이. 이라고 있잖아, 예. 식판 집어던지고 가라 갔다가 두들겨 패기 시작했는데 한 10분 동안 두들겨 폈어요. 예. 싸움 제일 잘하는 일진이 두들겨 패니까 애들은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고 한 10분을 두들겨 맞다가 샘들이 뛰어와가지고 결국 뜯어 말렸는데 병원에 2주 입원했어요. 얼굴이 완전히 아작이 났어요. 걔가 축구하는 애인데 축구 선수는 키는 작은데 걔가 완전히 얼굴이 아작이 난 거예요. 교구 목사님이 신방 갔다가 눈물이 나가지고 기도를 못해줬대요. 애 얼굴을 갖다 저리 만드는 우자자 말인데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기도를 못했대요. 저 엄마 아버지 가가지고 안수입사님 권사님이, 야 이놈아 니는 바보가, 니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니는 왜 이렇게 맞고만 있노 이놈아, 이래 말하니까 걔는 축구를 하는 애라서 있잖아요. 일어나서 한번 잡고 날리면은 애들 말로 원샷 원킬입니다. 진짜 걔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왜 안 때리느냐고요. 내가 때리면 기도 모임 못 하잖아요. 학교 기도 모임 못 하잖아요. 물론 내가 정당방위지만은 그래도 내가 일어나서 두드려 패면은 그렇게 두드려 패다가 내가 애들 모아놓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고 있었어요. 예, 애가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 아버님이 열받아가지고 이놈 퇴학이다. 학교 가가지고 예, 조치를 하려고 하니까 걔가 또 아빠 엄마 바지 가랑이 자꾸 늘어진 거예요. 아빠 엄마 한 번만 맞으라. 한 번만 그냥 좀 넘어가자. 한 번만 넘어가자. 통사정을 하니까 그 아버님께서 할 수 없이 그냥 학교 전화한 겁니다. 교장선생님, 우리 애가 막 학교 교도모임 한다고 없던 일을 하자니까 막 없던 일을 할게요. 전화 쾅 끊었어요. 예, 교장선생님이 전화 끊고 나서 뻥 찐 겁니다. 이거 뭐냐, 이거? 그 아이의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지, 이거? 이 정도면 퇴학을 해도 이거는 구속이 돼도 이거는 이상하지 않은 건데 어떤 일을 하자고 학교 기도 모임 때문에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 거지? 교장선생님부터 선생님들 애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있냐 이거? 이 뭐지 이게?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생각이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그 아이 그 정국이란에 내가 금요철 때 간증 세우셨어요. 애가 금요철 때 간증할 때 많은 성도들이 울었습니다. 정말 많은 성도들이 울었어요. 공감이 되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 아이가 학교 졸업해서 지금 총신대학교 전학을 했는데 이 얘기를 아마 듣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큰 목회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아이들이 학교에서 예배하니까요. 아이들이 정말 진짜 우리 기독교는요 핍박의 종교입니다. 핍박받으니까 이제 아이들이 불덩어리가 되는데 딴 게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이들에게 제일 큰 투자는 뭘까요? 아이들에게 제일 큰 투자, 뭐 초고액 과외를 하거나 제일 좋은 대학을 보내거나 유학을 보내거나 어떤 게 제일 큰 투자일까요? 제가 보고 검증한 거는 예, 아이들에게 제일 큰 투자는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예, 애들이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예. 퍼질러 자던 애들 있잖아요. 일어나가지고 지가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지가 알아서 공부도 합니다.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1, 2, 3, 4, 5번 중에서 1번, 2번, 3번 하고는 필요 없어. 나는 4번, 5번이 이건 필요해. 애들이 생명 걸고 공부하는 데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목사님 우리 아 공부하다 죽겠습니다. 애들이 생명을 걸고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애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엄마, 아빠 내가 이제는 내가 왜 공부하는지 몰랐는데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이유를 알았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는지 내가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뭐 성령 충만한 판사, 검사, 뭐 정치인도 좋은데 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성령 충만한 용접공이 될 거예요. 저는 성령 충만한 어린이집 교사가 될 거예요. 예, 저는 성령 충만한 연예인 매니저가 될 거예요. 진짜 있지 않습니까? 김도영이라고 그 서울에 보니까 그런 과가 있어요. 연예인 매니저과 갔다니까요. 애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말을. 단 한 명도 여유가 없어요. 애들이 일어나가지고 지방 어지러던 애가 알아서 청소 다 하고 있잖아요. 예.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애들이 생명 걸고 공부를 하는데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예배입니다, 예배. 기도하고 말씀을 거쳐가지고 예배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한번 만나면은 아이들이 그렇게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변화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잠깐 시간 여행 이제 두 분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간 여행 한번 하겠습니다. 40년 전입니다. 북한에서 도로 공사하다가 바로 그 밑에 있던 북한 지하계 성도들이 발각이 됐습니다. 12명 끌리 나왔어요. 예. 너희들 예수 부인해라. 안 그러면 죽인다. 도로공사장이니까 총알도 아깝다. 롤러차 아시죠? 롤러차. 예, 아스팔트 타지는 거. 밀어서 죽인다. 머리부터 밀면 빨리 죽으니까 다리부터 민다. 결정해라.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아무도 부인을 안 해요. 그래? 들어둬! 누워가지고 롤러차가 쭉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아이고 그 12살짜리 아이가 무서워서 우는 거예요. 우니까 그 엄마가 아들아 금방 끝나.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참으면 돼. 예. 그렇게 아이를 달리고 롤러차 지나가고 뻥뻥 소리가 12번 난 겁니다. 그 배 터지는 소리. 예. 그렇게 예수 부인 안 하고 죽었는데 그 이야기가 왜 제가 알까에 그 현장에 있던 많은 군인들 사람들이 후에 탈북을 해서 그 이야기를 다 전해 한 겁니다. 그분들은요, 저 속에 있는 저 진리가 도대체 뭐야, 저거? 죽음도 두려워하셨는 저 진리가 뭐지? 저게 진짜가 아닐까, 저게? 예?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면서 부인하지 않는 저 속에 있는 저 진짜 저 진리가 뭐지, 저게? 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진리. 자, 마지막입니다. 2000년 전으로 한번 올라와 볼게요. 로마 대화재 아시지예? 로마 대화재 일어나가지고 진짜 화재가 7일 동안 있었는데 불씨 꺼진다고 3일 걸렸어요. 로마는 계획도시라서 14구역에 있었는데 10구역 다 탔어요. 4구역 남았는데 희한하게 4구역 중에서 한 구역이 유태인구역, 한 구역이 기독교인구역. 내려가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기독교인들이 불냈다 소문났어요. 예, 어마어마한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고 어마어마한 핍박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양가죽을 뒤집어씌워서 진짜 콜로세움에서 있잖아요. 사사밥이 되겠고 예, 사람을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놓고 불을 붙였는데 사람 인기름이 3박 4일을 타더랍니다. 예, 인간 횃불로 해가지고 가로등으로 썼어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벌어졌어요. 예, 로마 시내에 있으면 다 죽어요. 예, 그랬는데 그 공개 처형 이름이 바로 그 서커스입니다. 그리고 게임입니다. 그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처음에는 양가죽을 씌워서 사사밥이 되겠는데 나중에는 들깨로 바꿨습니다. 사자는 맹수예요, 맹수. 일단 목을 물어서 죽여놓고 나서 뜯어먹어요. 한데,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들깨로 바꿨어요, 들깨로. 왜? 살아있는 채로 뜯어먹으니까 구경하기 마련이니까. 그렇게 성도들이 죽어가면서 그 부르던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한번 기록을 해놨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콜로세움에서 부르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찬송가였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3절이 뭔가 하니까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초대교회 성도들께서 그렇게 순교당하는 와중에서도 그렇게 찬송 부르며 예배하다가 그렇게 죽으셨고 그 예배의 전통이 2000년을 뛰어넘어서 오늘 저희들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제가 짧게 이야기만 드렸는데 기도, 말씀, 예배 그 안에 어마어마한 영광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그 영광을 아주 조금 봤습니다. 아주 조금 봤는데도 끌어오르는 이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한데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선생님을 통해서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맛본다면은 변하지 않을 아이들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께서 그렇게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붙들고 그 지켜온 그 신앙이 이제 우리까지 왔고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그것을 전수해야 할 막중할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정말 많은 프로그램 있으면 좋죠. 참 좋죠. 한데 제가 배우고 제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의하면은 기도, 말씀, 예배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하던 거잖아요. 이 안에 있잖아요.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너무너무 신기한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각각 한 시간씩 해도 더 드릴 이야기들이 많다니까요. 예, 저희들 세상에 기죽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기도가 있고 저희들은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한 사람의 예배자만 만들어 놓으면은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문자를 보내고 그 문자를 통해서도 감정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 진짜 시한폭탄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터집니다. 한 말씀만 꽂혀도 애가 뒤집어져요. 자,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받은 귀중한 유산, 기도, 말씀, 예배 그걸 갖다가 이제는 저희들이 100% 잘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말씀, 예배를 붙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셔서 우리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교회, 다운 공동체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천대까지 믿음이 이어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와 현실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구름대처럼 이 성전에서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